여러분, 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아마 유방과 황후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동양의 대표적인 게임 중에 장기가 있죠. 여러분, 장기 둘 줄 아시죠? 혹시 둘 줄은 몰라도 16개의 장기 말을 보면은 청색과 홍색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 한나라와 초나라의 대결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유방과 황후의 대결은 아주 중국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싸움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한나라 유방이 이기죠. 그런데 이 유방이 황후를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신이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 한신을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리만큼 아주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자, 이런 한신이 처음에는 초나라 황후의 부하가 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신의 가치를 모르는 황후가 아주 말단직을 맡기는 것을 본 이 황후의 참모 범등이 황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폐하, 한신은 정말 뛰어난 장수입니다. 중용하십시오. 만일 중용하지 않으려면 죽이십시오. 만일에 한신이 적국인 한나라 유방이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황후는 한신을 엎드려서 중용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 얼마 후 한신은 황후에게 충성을 하고 지금 범등의 말대로 한나라 유방에게로 갔습니다. 이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결국 초나라 황후는 이 한신에게 패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이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일 황후가 이 한신을 중요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황후가 유방을 이겼을 겁니다. 최소한 한신을 죽이기만 했어도 황후가 이겼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쓰는 중요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거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용해야 됩니다. 만일 중용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적에게는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 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가서 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둘째는 우리가 중요하고 아주 요긴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사탄에게로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사탄도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역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사탄에게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사탄에게 해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켜서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편안하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편한 날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물론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삶의 많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편할 수만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보시면 뭘 받는다고 그러시죠?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선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사탄의 농간으로 고난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없이 이 땅에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움이라도 닥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사부심을 가지세요. 아, 내가 주요한 인물이라 사탄이 날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어려워도 믿음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반드시 그러면은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만일에 혹시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또 내가 중요한 인물이니까 내가 사탄에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성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칭찬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욥이 축복을 받아서 그렇지 만일 고난당하면 믿음을 버릴 겁니다. 그러니 욥을 시험합시다. 사탄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욥이 이길 것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지만은 욥의 몸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욥의 재물도 빼앗고 자녀들을 다 죽이지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몸이 상하니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몸도 좀 체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물론 또 다 알고도 허락해 주시지만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욥의 몸에다 큰 고통을 줍니다. 그래도 욥은 끄떡없이 믿음을 지킵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지요. 이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진 게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을 듣는 욥은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기도도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기도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욥은 하나님께 저를 좀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기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세요. 날은 다 헛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날 좀 놔두세요. 하나님 간섭 때문에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욥을 간섭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 욥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욥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간섭하시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두 가지지요. 첫째는 하나님은 욥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의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자꾸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욥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요. 여기 바다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사탄적인 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욥의 기도는 저는 뭐 그렇게 바다나 용도 아니고 그렇게 힘있는 존재도 아니고 악한 세력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느냐고 지금 불평어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기도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지만 우리도 절대로 이 사람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사람이 받았잖아요. 또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니까 죄 지은 그 인간 때문에 세상이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나처럼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땅까지 저주받을 정도니까 이 인간의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보통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건 사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사탄의 나라에 큰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 예가 나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 저 나사로 말이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누가 살렸지야? 아, 예수님이 살렸지.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후에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면서까지 그때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냥 내깔려뒀을 겁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사탄이 간섭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큰 부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욥의 영향력이 그렇게도 크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고의 의인인 욥이 고난받으면은 그걸 보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의인도 고난당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댔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 의인인 욥도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고난은 벌이 아니구나. 그 잘못된 자기 생각을 고치게 될 거예요. 또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이 고난당하다가 그 고난 이기고 나중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 이걸 본 사람들이 자기도 고난당하게 될 때에 위로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욥처럼 고난을 이기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 중에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더욱이 영향력 때문은 아닙니다. 겉만 가지고 간섭하시면 계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자녀가 잘못되는 걸 그냥 내깔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부모도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욥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외치지요. 여기 보면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음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사실은 맞습니다. 욥이 뭐 무슨 죄를 지었든 말든 하나님께 뭔 해가 되고 하나님께 뭔 영향 하나님 무슨 영향을 받으시겠어요?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욥이 잘못될 때 그 사랑 때문에 슬프시단 말이에요. 욥이 무슨 힘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향이 깃어지는 것이에요. 욥이 잘못되면 하나님께는 큰 슬픔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께 해끼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그냥 주시지 않고 더 큰 축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욥이 살리게 하시겠지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욥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탄은 왜 욥에게 고난을 줍니까? 고난을 줘서 사탄이 뭘 하려고 그러지요? 욥을 파멸시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인간을 괴롭혀가지고 하나님께도 슬픔을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선을 이루려는 것이고 사탄의 목적은 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목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욥은 사탄이 주는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도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큰 덕을 빚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욥이 고난 후에 더 큰 부자가 되고 믿음도 더 사라지요. 하나님 나라에도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욥이 그냥 선하게만 살다가 죽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서 무슨 신앙적인 도움을 얻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고통만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면 좋아도 좋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항의성 기도까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난 무능해서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죽든지 죄짓든지 하나님 뭐 아실 것도 뭐에 아실 거 있다고 왜 그냥 날 버려주시도 않고 자꾸 간성하고 고통을 주시고 방해하고 있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욥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 기도의 모습에서 믿음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도 없이 원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 욥의 기도를 잘 보게 되면요, 욥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이 욥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몇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욥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욥은요 꿈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잠자면 좀 쉴 수 있을까 해서 잠을 청해보면 아,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이시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 욥은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넣으세요.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날 좀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놓아주었기 때문에 지금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도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와도 심지어는 꿈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못하고 떠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 항의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었어요. 17절 말씀이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만드셨나는 거죠. 여분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서도 날 내버려 두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사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분 자기가 뭘 하든 하나님께 뭔 상관이냐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음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항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여분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자꾸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아침마다 번증하시며 분초마다 여러분 시간 분초 분초마다 시험하시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알겠는데요. 연단하시지 말고 하나님, 그냥 용서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여기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이 지금 고통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상의하면서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압니다. 사랑도 압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저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 떠나서 우상에게로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못 닦고 뭐 있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처럼 본인이 그 말하는 것처럼 욥 몇 전에 서울시장처럼 말이세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면. 그러나 욥은 그런다고 해서 자기 허물이 사해지거나 자기 죄가 속죄함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색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과 뭐 이 모든 것들이 심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은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도 오라마스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믿는 자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독한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고난당한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지독한 공격과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은 고난대로 지나가고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공격한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지극한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사울도 비슷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섯 번씩이나 40이 하나 가만 매를 맞았고 세 번 대장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고생하면서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면은 그 춥고 헐벗은 그런 환경 속 더욱이 그 마음속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지냈습니다. 결국 바울이 많은 고통 끝에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울의 고난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바울 자신도 가장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민수기 11장 15절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비슷합니다. 엘리야도 이세벨 바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죠. 열왕기상 19장 4절이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내가 지금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까? 나 조상보다 나을 것도 없고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거야.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용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일수록 사탄의 공략도 더 커집니다. 우리의 고통도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큰 공격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큰 고난을 받는, 더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들에게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삭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삭 선교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분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국과 북한을 선교하러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하다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 1991년이니까 한 30년 전이세요. 중국 공안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쓴 글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지. 자,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당한 후에 풀려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사탄의 앞잡이도 아니고 이 중국과 북한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모진 이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데 하나님 제가 고통당할 때 모진 고문을 당할 때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주 수도 없이 기도를 드렸지만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고문당하는 그곳에서 너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널 지켜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13년 만에 자기가 고문당한 그 도시에 다시 가서 거기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마 이 선교사님이 어디서 설교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전에 여기서 고문당하신 적이 있지요? 그때 목사님을 고문한 네 사람이 모두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하게 고문한 사람이 제 남편인데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고문을 했던 이 네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그런 중에도 참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은 이 네 사람이 모두가 다 교회를 찾아가게 됐다는 말씀. 사탄은 선교를 막으려고 악한 자를 시켜서 그렇게 심한 고문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드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모르는 고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구약의 어떤 위인들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라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는구나. 그리고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승리를 신뢰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 중요한 인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지만 때론 사탄의 공격으로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